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맞는 월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어른들이 만든 고통 속에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통 속에서 아이들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죠. 언제쯤 고향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타국을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난민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은 어린이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 난민의 현황과 함께 세계 아동 난민의 실태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국내 난민 아동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차별 없이 키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사랑과 평화로 채워지고 또 안전한 삶을 누려야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정과 생활 기반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세계 난민 문제, 특히 어린이 난민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큰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실태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에 내몰린 난민 숫자가 지난해 말 현재 약 1억 1천만 명 정도로 추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숫자도 정확한 거는 아니어서 일부 기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게 잡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난민이 이 중에서 한 3,500만 명 정도가 되고
네.
국내 실향민이 약 6,200만 몇명 정도가 됩니다. 또 난민 지위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모색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가 약 540만 명.
네.
국제적으로 이것 외에도 또 국제적으로 여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약 52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게 난민, 국내 실향민 네. 뭐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정확하게 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951년에 유엔이 채택한 난민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난민을 정의해 놓은 거를 보면 인종, 종교, 국적, 또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공포로 인해서 자기 국가라든지 아니면 출신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네.
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향민은 국경을 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지는 않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는 국내 난민이라고 하기도
국내
합니다.
난민, 네.
또 이제 망명 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합법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유엔 난민기구는 이들을 전부 통칭해서 사실상 이제 난민으로도
난민이다.
많이 네.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이와는 좀 다른 범주로 이주민이라는 이제 이 개념도 있는데요.
네.
이주민은 살던 터전을 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살면서 언어, 문화, 풍습 등 차이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난민하고 비슷하죠.
네.
하지만 그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일자리, 삶의 어떤 생활 조건,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모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주민 또는 불법 이주민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의 난민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자지구에서 지금 난민은 약 19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게 전체 인구의 약 85%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재앙적 수준의 기아에 직면한 사람이 약 5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자지구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5%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2022년 2월에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집을 잃고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1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600만 명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고 또 국내 실향민 정도는 국내 실향민은 약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독일 등 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이 뭐 1000만 명 이상의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최대의 난민 사태죠.
그러네요. 이 두 곳 외에 난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현재 그 국제사회의 관심은 가자지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지만
네.
사실 이 외에도 지금 난민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시리아를 꼽을 수 있어요.
아, 내전이.
네,
그렇죠?
시리아 내전은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아마 시리아 전쟁에 관련된 외신 보도를 많이 듣지 않으시고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테러가 있긴 했지만 뭐 이슬람 국가 테러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지다 보니
네.
시리아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적된 난민 숫자가 많습니다. 약 6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여전히 또 시리아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내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엔 트르키예 그 서북부에 있는 섬 에게해 해상의 섬인데요.
네.
여기 근처 근해에서 난민들이 탄 선박이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시리아 난민들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여전히 또 벌어지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아프가니스탄도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데요.
네.
뭐 전쟁이 끝났고 미군도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 수도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는 또는 국내에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국내 실향민까지 포함하면은 뭐 누적 난민 수가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경우에는 수단을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수단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금 군벌들 간의 무력 충돌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향민 수가 90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그중에 약 200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뭐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또 식량 부족 사태도 아주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명 정도쯤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자지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두 쏠리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는 늘 그랬던 곳이 아니냐라고
맞아요.
하는
네.
약간 편견 이런 것들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방치된 지역 중에 하나가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 최근에도 IT도 정정 불안이 굉장히 극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난민이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곳은 미얀마입니다.
네.
미얀마는 다시 군정이 들어서면서 소수민족의 무장단체하고 충돌을 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난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전에도 이런 난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특히 미얀마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이제 방글라데시거든요. 네. 방글라데시 남동부 지역의 콕스 바자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뭐 난민기구나 난민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구호기관 단 이 관계자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소수적인 로힝야 난민 숫자가 뭐 한 2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네. 굉장히 현지 상황이 열악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 난민 현황을 오웰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문제 가장 심각한 곳 미얀마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난민으로 전락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미얀마 양곤대학교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천기홍입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지금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난민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발생을 했고 지금 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말 그대로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이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미얀마의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6.5배 크고요. 인구가 5,400만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 실제 군부가 관리하는 도시는 약 19개 정도에 불과하고 인구 수는 900만 정도로 전체 인구 18%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 소수 종족들과 함께 공존하거나 또는 민주진영에 협조한다는 빌미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탄압 수위가 마을 한 개 전체를 전소시킨다거나 또는 전투기를 통해서 공습을 한다거나 중무장 폭격 등으로 인해서 이 무분별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을 버리고 떠나는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지난 4월 1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유엔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난민 규모는 한 28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이들 중 49%가 어린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난민들은 위에 말씀드렸던 각 국가들의 접경 지역 전체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시아의 그 하루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네.
가뭄과 네, 식량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자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현재 접경 국가들 중에 그나마 난민촌이 활성화된 곳은 태국 국경 지역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요.
네.
이외에 북부와 서부 지역 난민들은 지원에 손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그 미얀마 인접국인 인도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미얀마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
약 37억 달러, 네, 우리 돈 한 약 5조 원을 들여서 10년 내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뭐 인도적인 지원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그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예.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매우 협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서 그 이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한 9억 9,400만 달러인데 현재는 한 4% 정도에만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그 긴급 구호 물품이 5,993세대 한 2만 9천여 명 그리고 천막은 2,900세대, 17,000여 명 정도에게만 지원이 되어져서요. 현재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네요. 너무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뭐 세계가 네네. 지금 당장 좀 해야 할 시급한 일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미얀마 군사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군부가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우리 대다수 국민께서 모금에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금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네.
현재 네, 한국에서 미얀마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 단체만 100여 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성금이 각자 단체로 나누어져 기부가 되면 향후 이 성금이 정작 필요할 때는 통합적 사용이 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좀 네. 일원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니세프나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을 통한 정기 후원이 난민들을 돕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얀마 난민 상황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양곤대학교 세종학당 천기홍 교수였습니다. 거의 너무 열악한데요. 지금 전쟁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미얀마의 난민 사태 어제 오늘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콕스바자르의 그 난민촌의
네.
생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저 또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서 또 생명을 걸고 낡은 조그만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넌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낡은 배가 뒤집히는 사고도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쪽 나라에서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열악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원이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세계 난민의 현황 실태 오해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아까 그 미얀마에서도 폭염, 동남아시아 네. 폭염 얘기해 주셨지만 기후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부 지역에서 50도가 지금 넘나들고 네. 있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기후 난민이라는 아마 용어를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죠.
네.
예를 들면은 2020년 11월 허리케인이 이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곳들을 강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폭우와 산사태로 막 완전히 집이 다 쓸려 내려가고
네.
또 식수조차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간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또 다시 국경을 넘고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네.
또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네.
극심한 날씨 변화 때문에 무국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난민 신세 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제 그 NGO 중에서 국내의 난민 감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작년 5월인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 한 해 동안 기후 난민의 새로 발생한 기후 난민의 숫자가 60만 명 이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누적한 숫자를 따지면 더 많겠죠.
네.
근데 이게 이 숫자가 지난 10년의 평균 수치보다 무려 41%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주와 난민 기구들을 다루는 많은 국제 기구들은 2050년이 되면은 기후 난민이 무려 10억 명에 달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전쟁 내전 이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난민보다 기후난민 문제가 우리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네요.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아까도 그 천기훈 교수님 잠깐 언급을 네. 해 주셨지만 어린이들이 특히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예, 미얀마도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 전체 난민 숫자의 절반 가까이가
네,
어린이네요. 그런데 유니세프 집계를 보면은 전 세계 아동 난민이 약 3,650만 명, 거의 3,700만 명에 달하는데 이게 전체 난민 숫자의 40% 또는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자 지구가 최근에 이제 뉴스가 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 어린이들 이렇게 붕대 난민이겠죠. 아무래도
네.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자 지구에서 전체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숨진 사람이 약 3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가 약 1만 5천 명이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난민에 준하는 생활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이 이제 어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린이가 약 10분에 한 명씩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엔 식량 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가자지구 상태가 지금 너무 나빠져서 식량 수송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은 6주 이내에 기근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과 접경하는 곳을 말하겠죠. 네, 네. 아마 전쟁이 가장 처음 일어난 곳인데 지금 현재 뭐 국제 구호기관들이 보내고 있는 식량 트럭들 이런 것들은 다 가자 남부 이집트에 접경하고 있는 그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북부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기아뿐만 아니라 기아에 준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겠죠, 이 식량 불안 상태를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표준 지표라고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네. 이제 정상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경고 위기, 비상,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재앙기근 단계인데 네. 지금 가자 지구의 상태가 재앙기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가자 전쟁이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뭐 굉장히 열악한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한쪽 아프리카 수단 난민 그쪽의 어린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수단도 지금 매우 심각한데 수단이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사망자가 이제 전체 사망자 14,700명 정도 중에서 약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수단은 지금 사실상 세계 최악의 기아 위기라고 그렇죠. 하고 네.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혀요. 예, 그래서 또 뭐 더군다나 이제 백신 같은 거 접종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뭐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약 400만 명 정도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약 70만 명 정도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데 네, 예. 어린이 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신매매 같은 다양한 폭력적인 상황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모든 난민들이 그렇지만 어린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뭐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 등 각종 이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튀르키예를 여행을 했는데 네.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진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정말 맨발에 남루한 옷을 입고 동냥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정말 그 노쇠한 여성 예. 노인이 또 이렇게 뭐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렇게 동냥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동반자가 없이 해외에서 이제 난민이 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네. 어린이들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현지에서 범죄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죠.
또 네. 인종차별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 있습니다. 또 난민촌에서 아예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으로 태어나서 난민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얀마 접경지 콕스바자르의 난민촌에서 지난 3년 동안에만 태어난 어린이 난민이 7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 어린이들에게는 뭐 이 난민촌이 이제 유일히 알게 알고
원래
있는
집인 줄 알겠죠.
잘고 있는데 그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네,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난민 특히 오늘 어린이날 네. 이제 맞이해서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어린이 난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미 이제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그 이듬해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로 12년째가 됐어요. 근데 난민 문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정말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자들이 있어도 네. 이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퍼센트가 아직 2%가 안 되거든요.
예.
OECD 예. 평균치에 못 미치는 거는 물론이고 평균이 23%라고 하니까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아니다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정말 갈라져서 우리 사회 사회에 이미 이제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난민을 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난민 유입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특히 어린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의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난민 실태에 집중해서 세계 난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어린이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어린이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난민이 되고 싶었던 아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난민 아동이라도 마음껏 꿈을 키우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2부에서는 국내 난민 아동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비영리 시민단체 아시아 평화를 향한 2주의 아동보호팀 조주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난민지원 시민단체 아시아 평화를 향한 2주 맵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주연입니다.
네.
올해로 국내 난민 인권 활동이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저희 맵은 2015년에 만들어져서 현재는 아동보호 프로그램, 청소년 청년 장학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민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또 한 분이 계신데요. 2014년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온 난민 청년입니다. 오마르 씨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22살 이제 동국대 신입생이거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지금 저랑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랑 우리 네 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에서 이제 9년 정도 살았어요.
네. 2014년에 오셨다고요. 네. 처음에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네. 한국의 첫인상 어땠습니까?
저 솔직하게 말하면 이집트 있을 때 이제 한국 나라 있는지 몰랐거든요. 약간 있는지 몰랐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옛날도 이제 와이파이 그런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저한테는 이제 몰랐는데 근데 한국 오니까 그때 겨울 때 왔거든요. 12월
겨울에 네.
12월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눈 처음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앉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처음 눈을 보셨어요 한국에서?
네, 제 인생에서 딱 처음 보는.
와, 약간 신비한도 좀 느끼셨겠는데요 한국에 네. 대해서?
그때 이제 저랑 남동생 여동생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눈싸움도 하시고.
네네.
눈사람도 만들고.
네네. 눈사람 네 만들었어요.
네. 네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동국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네. 하셨고 전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아 우리가 우리 젊은이의 이 힘으로 오늘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난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님 그 난민을 전쟁, 학살, 박해에서 겨우 벗어나 한국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난민을 받아들였고 지금 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정부가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네.
94년부터 지난해 2023년까지 한국 정부의 난민 지위를 신청한 건수는 103,760건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사람 수가 아니라 신청 건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평균이 1.49%였는데 과도하게 높은 난민 인정 기준 때문에 신청이 불허된 많은 난민 신청자가 박해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건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난민 인정 심사 절차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난민 이 시간을 지나서 난민 지위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1,432명의 난민 인정자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본국에 돌아갔을 때 전쟁이나 고문처럼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를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거를 허가한 분들한테 드리는 체류 자격이 인도적 체류 지위거든요.
네.
한국의 인도적 체류 지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609명 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벌써 세 가지 그룹이 나왔는데요. 난민 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 이 두 그룹을 합한 총 인원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4,040명이
넘는 거죠?
네, 한 명이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난민 신청 단계를 계속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난민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용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신청을 중도 포기 하시고 미등록 체류자로 살아가는 난민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마르 같은 경우에는 난민 인정 언제 받게 된 거예요?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어요.
예, 그게 언제나 2019년.
네, 2019년에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좀 뭔가 인정을 받은 후에는 좀 안정적이 되셨나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받기 전에 이제 그냥 계속 언제 이집트 갈지 모르고 약간 강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그 난민 인증서 받고 그때부터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떠나오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이게 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인정이 돼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교도 들어가시고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뭐 난민 신청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
지위가.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오마르 님께서 그 체류 안정성에 대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다음에 훨씬 나아졌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마다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고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그 텀의 차이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한 경우에는 공공부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이제 난민 인정자랑 마찬가지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그룹과는 정말로 너무나 다른 상황이 난민 신청자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인데요.
인정을 못 받은 거니까 지금.
그 단계를 계속 밟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 체류 연장 기간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 절차 단계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체류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또 결정이 되고 거의 모든 공공부조 지원에서 배제가 되어 계셔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난민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또 인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좀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국 내에서 그 오마르 씨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뭐 시선이라든지 난민에 대한 인식 글쎄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좀 어떤 그런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거의
좀 힘드셨을 때 어떤 때가 있으셨는지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느끼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전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하철 그 엘리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근데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네.
저도 급하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닫았는데
그냥 네.
근데 갑자기 저 보고 약간 도둑이라고 하셔가지고 도둑이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갑자기요?
네네. 약간 자기 지갑 훔칠 줄 알고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전 그냥 그때부터 이제 좀 기분 나쁘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넘기긴 했어요.
주변 뭐 다른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아 그때는 또 언어적으로도
네, 그때 애기 그때 이제
어리셨을
12살, 때 13살?
네. 예 그런 편견
네네
네 차별 일단 외모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아
약간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네. 네
일할 때도 약간 가끔씩 그럴 때도 있고
많은 일 해보셨다고요
네. 네
아르바이트
네 약간 돈가스 집이나 냉면 집 그리고 네. 뭐 상하차 그리고 네.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예, 예. 그럴 때도
네 그리고 영접도 해보고
아 그랬어요.
영접 자격증도 있고.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약간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근데 저 약간 이제 혼자 생각해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약간 네. 전 오히려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왜냐하면 그래도 전 그분들도 다른 나라 가면도 이제 차별도 많이 당할 텐데 저도 여기 와서 그냥 굳이 그분 나한테 이제 뭐 얼굴 왜 그렇게 생겼냐, 뭐 피부 그렇게 생겼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전 그냥 제 것만 제 할 것만 하고 약간 오히려 그 사람들 이제 약간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려고 약간 뭐 성공해서 나중에 성공하고
네네네 네. 자존감이 네. 높으시네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네.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네, 꼭.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네네 맞아요.
와 진짜 멋있으시네요.
왜냐면 지금 뭐 약간 뭐 당연히 뭐 드리면도 안 되고 약간 뭐 네. 굳이 약간 안 좋게 약간 오히려 제가 이상한 행동하면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외국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확신을 주게 네네. 되니까
확정 이제 주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때 나 누군지 이제 알 네. 거다. 그냥 그렇게 보여줘요.
오늘 이제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 처음이긴 한데.
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가족들끼리도 더 힘을 모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머니가 많이 힘이 되셨다고.
네, 어머니가 그 한국 처음 왔을 때
네.
원래 어머니 제 기억에 이집트 있을 때 고모관 일하셨는데,
네.
근데 여기 한국 와서 이제 그 대학교도 이제 그런 거 취급 한국에서 그냥 취급 안 해가지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뭐 공장에서 뭐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일을 했는데
네.
피자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마음이 너무 약간 아팠죠 이제 어머니
그렇죠.
이제 원래 좀 멋지게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네
이제
한국에 오니 다른 나라 오니까
네네, 다른 나라
힘들게
오니까
사시는
힘들게
것 같다가
사니까
속상하셨네
그리고 네. 지금 어머니가 이제 그 아파가지고 일도 잘 못해가지고
편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는 거 보니까 제가 저도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어머니한테
네.
약간 좋게 많이 해주려고 해요.
아우 정말 네. 너무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네.
애쓰셨고
네.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내가 성공을 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이제 확신을 주고
네.
이 한국 사람들 나를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는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네.
너무 멋집니다. 이 난민 아동들 경우에는 이렇게 오마르 씨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에 온 경우도 있을 테고 앞서서 저희가 오혜리 기자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동들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 난민 아동도 어느 정도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아, 네. 정확한 통계가 정부 공개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525명의 난민 인정자 아동 그리고 548명의 인도적 체류자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1,000명
네.
조금 넘는 숫자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공공 부조 지원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인도적 체류자 아동, 그리고 난민 신청자 아동,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난민 신청 불허 결정을 받아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 아동은 이 세 그룹의 아동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네. 사실 네,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난민 인정자 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교육급여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신청 가능 사실 자체가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네.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청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잘못 안내를 하는 등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의 사각지대에 특히 미등록 체류 아동의 경우에는 더 그런데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네. 일단 대한민국은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협약에 나온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죠.
현실은 관련된 제도가 정말 미비하고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제외 공간, 대사관이죠.
네.
대사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요. 박해 우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적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게 난민인데
그렇죠.
어떻게 출신국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제외 공간에 방문을 하라는 것인지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돼서
네, 네.
네,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 아동들을 어디에도 신고를 할 수,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결과 있지만 없는 아이들, 그림자 네. 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의 의무자를 부모로
그렇죠.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7월 19일이면은 출생통보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네.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변화이기도
해요.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죠.
네네네.
네. 네. 이 뭐 제도를 포함해서 난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어린이날 기획. 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어린이날 기획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 평화를 향한 2주의 조지현 사무국장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신 난민 청년입니다. 오마르 씨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마르 씨는 근데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너무 예.
저
잘하시네요.
그 혼자 배웠어요. 약간
독학으로 하셨다고요?
아 그냥 한국 와서 예, 네. 그 한국 와서 그 센터 오셨는데
아.
그 센터에서 6개월 살았는데
예.
저기서 이제 그 한국 알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저기서 배우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날 오자마자 뭐 가나다라 마바사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랬어요.
네.
제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한국어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오.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역시 어머니들이 조금
네.
예 잔소리를 좀 해주셔야
네.
늡니다.
맞아요. 그래서 열 받고 오히려 그 두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오마르 씨는 제가 잠깐 지금 만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네.
생각하시네요.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예.
딱 제 마인드에서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 한 번이니까 약간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사는
좋습니다.
게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
진짜 그거 맞는 얘기인 거예요. 한 번인데
네.
네 열심히 살아봐야지.
네. 할 것 다 해보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한국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조국장님.
네. 대부분 난민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국어가
네.
가정에서 이제 소통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제 가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지 못하고 등원을 하지 못하는 난민 아동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이 언어, 정서, 신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네.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한국어 습득도 지연되고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소득활동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어 습득을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할걸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동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보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 네. 부모님이 아동의 한국어 구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죠.
돼서
네, 네.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아동의 입장에서는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연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동의 한국어 구사 능력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의 의지 그리고 가용 자원에 네. 따라서 이런 난민 아동을 포함한 이주 아동에 대해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 열어주시고 추가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기에 아동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또 한국어에 좀 더 자주 노출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저희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역, 아동이 거주하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센터나 보육기관이나 학교, 민간단체 그리고 아동상담복지센터 와 같이 아동을 위한 유관기관이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네.
한국어 습득 물론 포함해서 난민아동의 네.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난민아동들의 이 학습권 얘기도 해야 될 텐데요. 난민법에서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의 가족도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 중등 교육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 네. 여기 난민법에 나온 말 중에 틀린 것은 국민과 동일하게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한국의 교육 기본법이 네. 의무 교육으로 초등 교육하고 중등 교육을
그렇죠.
이제 딱 묶어 놓고
네.
그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아닌 이주 아동은 의무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아동은
예.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네.
거주지가 속한 학교장에게 입학이나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요.
아.
관련법에 이주아동의 전입학 거부를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서
네.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서 입학을 거절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난민 신청자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수당 같은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더 어렵겠네요.
그래서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나 사설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네.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기마다 교육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복비나 체험학습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도 가정에서 자부담을 오롯이 해야 돼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오마르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대학 입학하셨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입학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예, 입학할 때까지 좀
아, 네.
열심히.
네, 제가 원래
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네.
근데 돈이도 이제 아직 못 잘라가지고 그리고 돈이 문제 아니라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네.
그 외국인 전형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전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2년 동안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돈가스 집이나
네,
뭐 사차
네.
그런 거 계속 일해보고 근데 저보다 이제 뭐 사람 무시한 거 아닌데 약간 이제 저보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친구들
네.
주변에
네,
한국말도 네. 못하고 공부도 저보다 좀 안 돼가지고 근데
네.
그 대학교 들어갔어요. 네, 막 서울대, 고려대, 막
오,
막 인하대 막 하고 그랬어요.
네.
아, 나도 갈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을
네,
텐데.
네, 네, 그래서 대학교도 전화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동국대 입학 들어왔어요.
네, 네, 직접 문을 두드리셨군요.
네,
네, 역시 이번에도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대학에 가지
아쉽지 않았어요.
네, 많은 또 경험을 쌓았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제 인생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사회생활 많이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보고 어떤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오히려 이제 가게에서 일 많이 해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는 거 많아가지고 그 가게에서 이제 그 장사 그런 거는 그 사업 그런 거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 사장님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게 열면 어느 정도 그 사업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 네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약간 오히려 제 인생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자신감도 네. 많이 올라오고.
네,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네. 얻게 된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얘기할수록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마라 씨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꿈은 일단 그 대학교 끝나고 그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 제 나중에 그 사이트 만들고 사업 만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보안하고 사이트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람보르기니 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확실한 꿈이 계시군요.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그 꼭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집트를 떠나와서 가족들하고 어머니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꼭 같이 살고 싶은 어떤 집이 전, 있다고요?
네. 전 어머니랑 많이 고생 많아가지고
네. 네,
많이 저 때문에도 약간 좋은 삶 해주려고 해가지고 전 주택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마당 주택에서. 있는 주택.
아, 마당 있는 집에서.
네.
네.
바다 앞에서.
바다 앞에서.
네.
와, 네.
편하게 힐링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어머니 제일 갖고 싶은 거 그 마사지 그 의자 있잖아요.
네, 안마 의자.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사주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 꿈 꼭 네. 이루시기를.
네.
편안한 그 마당 있는 집에서.
네.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지원 국장님 예,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군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도모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해서 시혜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난민 부모를 나와 같이 아이 키우는 같은 세대의 양육자 로 보시고 난민 아동을 내 자녀와 같이 자라나는 이웃집 아기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난민 권리 보장이 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 사고에서 사뿐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난민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번 시작해보면
네네.
우리 사회의 고민 성찰 한층 성숙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집트에서 오신 오마르 씨 그리고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조주현 사무국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어린이날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